오늘 읽은 에베소서 6장은 이제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신 그 특권들을 또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에베소서의 후반부에서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와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삶의 구체적인 인간 관계에서 또 우리 삶의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류의 관계가 나오는데요. 그첫 번째가 자녀와 부모에 관한 권면입니다. 이제 당시 고대에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매를 때려서라도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과한 징계와 체벌로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왜곡된 가부장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아이를 양육하는 방법이나 훈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뭐였냐면 바로 아버지의 권위였습니다. 이런 문화를 잘 설명하고 있는 한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의 법을 주신 이는 아들을 가진 아버지에 대해서도 사실상 완전한 권세를 주셨다. 아버지가 아들을 감옥에 보내든지, 그를 채찍질하든지, 그를 사슬로 매든지, 그를 들판에서 일하게 하든지, 혹은 그를 죽게 하든지. 심지어 아버지는 그 자녀의 생사를 결정할 권한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가끔 몸이 너무 약하게 태어나거나 아니면 이제 기형을 가지고 태어나서 불구로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아이를 내다 버리거나 죽이는 권리도 이 아버지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또 원하지 않는 이제 만약에 딸이 태어나서 이 딸을 별로 키우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그냥 밖에 버리거나 또 어디 갖다 팔아버리거나 이런 경우도 아버지가 결정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고 아주 당연한 관습으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자녀들에게 또 아버지들에게 이런 일반적이고 당연한 관습을 거스르는 아주 강한 도전과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바울이 권면하는데, 먼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는 거냐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이 에베소서에 또몇 군데에서 등장하는데, 바울이 에베소서에 사용했던 이주 안에서라는 의미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주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는 주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단순히 상대가 어떤 우월한 위치에 있거나 상대가 그럴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상대에 상관없이 내가 주 안에서 자녀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다음 절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구약에 나오는 십계명 중에서 다섯 번째 계명을 인용한 말씀이죠. 근데 이 공경이라는 말은 마음으로 합당한 가치와 존중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당시에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어떤 아버지의 교육 방법 때문에 자녀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냥 기계적으로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 없이, 아버지에 대한 존중 없이 기계적으로, 너무 무서우니까. 그 아버지의 권위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아버지께 순종하고 말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자녀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있었는데, 바울이 아주 강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만약에 자녀된 자라면 마음 없이 거칠애로 하는 순종 말고 그 합당한 가치와 존중을 담아서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이어서 4절에서는 드디어 아버지에 대한 이제 권면이 나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당시 아버지들의 권위, 특히 교육의 훈계에 있어서 아버지의 권위는 정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녀에 대한 모든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또 아버지가 생각하는 기준과 방법대로 자녀를 양육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누구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합니까? 누구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자녀에 대해서 아버지 이외에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대로 자녀를 마음대로 양육할 수 있고 그것이 당연했고 그것이 일반적이었던 시대에 바울이 감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기준과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십시오.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저는 아직 자녀가 없지만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또 여러 부모님들을 보면 자녀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자녀의 주인은 분명히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잘 양육하도록 맡겨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과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바울이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일반적이고 당연한 관습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이것을 거스르라고 강하게 도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종과 주인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합니다.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고 우리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복음은 노예나 또 노예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나 막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당시 에베소 교회에도 노예가 있었고 노예를 소유했던 소유주들도 있었겠죠. 근데 이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노예와 노예를 소유한 소유주들이 함께 섞여 있는 것이 정말 불편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당시에 노예가 만약에 주인에게 큰 잘못을 범했을 때 어떻게 이 노예들을 징계했냐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공개적으로 주인이 종을 징계하고 처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노예들이 혹시라도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험 때문에 노예를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노예가 잘못했을 때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비인격적으로 징계하고 처벌하는 것은 오히려 주인이 사회적으로 마땅히 감당했어야 하는 책임이었고 권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9절에서 주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그들은 노예들이죠. 그들에게 하는 그 위협을 그쳐라. 왜냐하면 그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너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만약 주인들이 당시 흔히 행하던 방법대로 노예를 처벌하거나 위협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들은 사회적으로 무책임한 주인이라고 비판받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회와 시대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라고 바울이 도전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에 앞서서 바울은 노예인 자들에게도 권면을 하는데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눈가림만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당시 노예들에게 굉장히 찔리고 불편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노예들 중에는 아주 게으르고 편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노예들의 특징이 뭐였냐면은 주인이 볼 때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는 별로 티가 나지 않아요. 이 사람이 게으른지, 이 사람이 편만한지, 이 사람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별로 티가 안 나요. 왜냐하면 주인이 볼 때는 정말 그럴듯하게 잘하거든요. 근데 주인이 안 볼 때는 최대한 일을 하지 않고 최대한 많이 쉬고 최대한 자기 생각할 때 기준, 자기 기준에서 손해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게으르고 편만하게 사는 노예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주인이 볼 때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고 그냥 고만고만하게 적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눈가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노예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주인 없을 때 좀 대충대충하고 주인이 있을 때에 적당히 적당히 일하는 것이 또 이때 당시에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노예들이 하고 있던 어쩌면 살아남는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주인이 안 볼 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노예들은 그것을 손해본다고 생각했을 텐데 바울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니까 노예들이 생각할 땐 조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노예들이 혹시라도 주인들이 보지 않는 데에서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것을 노예들이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걸 한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 합당한 보상이나 대우를 해줬을까요? 그냥 노예는 노예죠. 특별한 칭찬이나 보상을 해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에 대한 보상이 분명히 있다고 또 말씀합니다. 우리가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미라. 아멘. 보상이 있죠.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 보상이 누구에게로부터 있습니까? 주께로부터. 주인에게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회의 어떤 제도나 사회의 누군가로부터 그 보상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받냐면 주께로부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그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때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왜 노예 제도를 없애자고 이야기하지 않는지, 혹시 바울이 이 노예 제도를 그냥 묵인하는 것만 같고 또 무책임한 해결책만 그냥 내놓는 건 아닌가, 그런 오해를 제가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신학자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분명 노예 제도를 반대하지만, 바울의 여러 서신서들을 봤을 때 바울은 분명 노예 제도를 반대하지만 아마 이때 당시에 노예 제도를 없애기 위한 어떤 방법을 썼더라도 성공하기에는 절대 불가능한 사회적 상황이었을 것이다. 바울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어떤 운동이나 어떤 행동들이나 했더라도 당시에 사회적으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실패로 돌아갔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에 모든 것을 바꿀 수 없는 형편이라면 그 현실과 형편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취해야 되는 최선의 자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자세와 태도가 무엇인지 바울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현실적인 지침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어떻게 해도 쉽게 바뀌지 않는 그런 막막한 현실 속에 놓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떠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운 가정을 등지고 떠나라고 한다든지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그냥 내버려두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떠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렇다고 현실에 동조하거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모두가 생각하고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들에 휩쓸려서 하지 말라고도 바울은 분명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처절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 주께 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와 격려는 주님께서 우리가 행한 그대로 다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가 우리에게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사나 우리의 선임이 그것들을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게 순종하고 우리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가 주님께 하듯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처절한 현실을 또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아주 큰 소망과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의 가정과 또 학교에서 또 회사에서 일어나는 많은 인간관계들 속에서 많은 현실적인 바뀌지 않는 것 같은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루를 사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현실들을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처럼 이 처절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모든 것을 우리 주께 하듯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루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한 이 상황과 현실